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범죄한 인생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궁휼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역사 가운데 펼쳐졌고 또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가르침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는 지혜의 성령으로 우리의 지성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둔탁한 마음을 뚫고 들어가 생명의 씨앗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선행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자들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경험하고 그 삶으로 누렸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일에 모든 지면을 할애했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물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집요하게 논증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시는 우리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의, 루터가 말했던 낯선 의, 우리의 본성 안에서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그 의를 붙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어느 날 우주 밖에서 지구 안으로 갑자기 내던져진 선물 꾸러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의는 역사 가운데 실행되고 드러난 의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은 의죠. 이런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고서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제사 제도와 대속죄일과 같은 구약 제도를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제사 제도나 혹은 대속죄일 제사와 같은 이런 것들은 예표와 그림자일 뿐 그 제사에서 죽임을 당한 짐승의 피로서 인간이 범한 죄값을 치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굳이 우리에게 나타내어 증거하기 위해서 전에 지은 죄를 강과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치르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범한 죄를 묵인해주는 묵과하는 방법이 아니라 죄인들이 받아야 될 이 의로운 진노의 무게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철저하게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죄인들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초해서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인생들에게 적용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4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자신을 의탁하는 믿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이 원칙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관계없이 동등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3장 29절 30절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원칙을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례자나 무할례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이 일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방인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 율법을 주어서 지키게 하신 이 일을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경륜 가운데 이루신 일들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율법과 제사 제도를 계시하신 이런 일은 과연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결국은 선물로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가운데 이루신 경륜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운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3장 31절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것은 이런 사실을 논증하기 위함입니다. 앞에 있었던 내용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어 증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리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믿음의 원리는 절대로 율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훌륭한 믿음의 조상, 그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와 하여금 도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것이 아니고 앞서 언급한 바대로 하나님의 의가 죄인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실례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질문으로 이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육에 따라 우리 시조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말하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이 질문에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은 육신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육신을 따라서라는 이 말인데 언뜻 보면 육신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말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만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17절로 가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고, 특별히 창세기 기자는 아브람을 가리켜 열국의 아비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적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람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라는 이 질문은 이신칭의의 문제를 이스라엘의 역사의 근원과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필 경우 아브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아브람에게 거슬러 올라가서 살필 경우에 이신칭의의 원리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의 정황을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최초 시작된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살피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원리 자체를 살피기 위해서는 최초 이 원리를 분명하게 나타내신,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원리를 실행하셨기 때문에 이 최초 시작된 일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함으로 이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이 옳고 선함으로 그러니 네가 의로운 자다, 네가 선한 자다 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아브라함이 뭘 잘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당연히 제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할 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가 이런 정도의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라고 말할 만한 무엇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호수아 24장에 나타나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으니 당연히 아브라함도 다른 신을 섬겼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상 숭배했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순간에도, 받기 전에도 경건치 못했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도 경건치 못했다는 사실은 창세기 12장이 나타나요. 창세기 12장 전반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의 우르에서 불러내신 사건이죠. 후반부는 어떤 사건입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다시 한 번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블레셋 지역에 내려갔다가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증가하고 싶은 것입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죄를 부리기 위해서 또다시 그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인간의 죄성은 완전히 극복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해서만 극복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자비와 궁일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으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감은 점점 강도가 약해지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창세기 15장을 펴놓고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4장 3절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을 본문으로 하고 있고 15장 1절부터 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4장의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오늘날로 말하면 민병대라고 할 수 있겠죠. 318명의 가솔들을 거느리고 자신의 조카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재산을 빼앗아간 4개국 연합군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해서 롯과 그 가족들, 재산들을 되찾아옵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으로서는 의기양양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실은 15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깊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는 역공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염려에 시달렸던 것이죠. 보복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이런 마음을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선 아브라함이 획득한 가나안 4개 나라 연합군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의 의미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강대국과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을 의식한 표현이에요. 14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이 네 개 연합군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들을 잘 훈련시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는 너의 방패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패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처럼 적들이 다시 너를 역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어서 나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급하면 어떤 일을 잘해서 받는 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상급은 무엇을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는데 약속을 받고 난 다음과 받기 전과 무슨 다른 점이 있습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이 말은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나를 너의 소유로 주겠다는 말이에요. 너의 상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얻은 것이 아브라함에게 최대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개혁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과 불치병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더해주시는 그런 상황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이런 상업 논리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믿는 자를 가리켜 후사라 그래요.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가 상속받는 상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상속받는 전부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이 말은 내가 나를 너의 소유로 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고 특별히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언약의 본질과 똑같은 거예요. 언약 공식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이 언약 공식은 줄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묻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 얼마나 사실은 불경스러운 태도입니까? 내가 너의 전부라고 말했는데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질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언뜻 보면 이런 질문을 제기한 것은 전혀 앞뒤를 알지 못한 문맥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질문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 배은 망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나의 상급이 되어오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의 질문을 이해한다면 아브라함의 질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단지 혈육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후계자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아직 자신의 몸에서 날 후사가 생기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저는 점점 나이 늙어서 소망이 점점 없어져 가는데 아직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과연 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끌고 가겠습니까? 하는 차원에서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라고 물었다라고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불안해하면서 깊은 시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런 시리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자가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갑자기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깊이 낙심하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한들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형편 안에서는 이 약속이 실행될 단 1%의 0.1%의 가능성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3절에 인용한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창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이 바로 창세기 15장 9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행위에서가 아니고 오직 믿음에 의해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신칭의 가장 확실한 근거 구절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의 의로 여기시교라고 할 때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 여긴다라는 이 동사가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3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9절 22절에도 나타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야고보서 2장 2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로 여기시고라는 이 구절이 각각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이 말은 우리에게 있지 않은 우리에게 내재하지 않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의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논증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의로울 수 있는가? 어떻게 의롭다는 선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가? 그것은 정가의 방식 이외에 하나님께서 그냥 거두시는 방식 이외에 우리에게 의로울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생경한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낯선 의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의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경건이나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근거로 확인하려고 하면 어떤 때는 성공하시겠지만 어떤 때는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본래 그에게 속하지 않았던 그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전가시켜 주신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전폭적으로 내어맡기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계산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악한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시고 우리의 의로 계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직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이 완전한 의가 되고 이 완전한 의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자에게 전가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해서 믿음을 무슨 공로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 자체가 의로 인정될 만한 어떤 공로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단지 뭘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롭지 못한 우리라도 그저 전폭적으로 하나님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면서 우리도 똑같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례자들이나 무할례자들이나 상관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성경은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신약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시대마다 다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득하기 위해서 4절, 5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은 3절의 설명이에요. 3절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일꾼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주인으로부터 품삯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다면 그것은 응당 받아야 될 대가를 받는 거죠. 부끄럽게 받을 필요가 없지요. 왜? 내가 그만한 노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사가 옳고 선하고 경건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이김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롭고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그런 경건과 의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14장과 15장의 창세기 14장과 15장의 문맥을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자신이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자 5절에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다시 3절의 말씀을 풀어 설명했습니다. 여기 일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어떤 경건이나 어떤 선행을 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그가 행한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그가 옳고 선하고 바르게 살았는가 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은 일꾼에게 주어지는 권리예요. 노동자를 고용한 주인에게 임금 품삯을 지불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요, 그 다음에 품삯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은 빚입니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전혀 일을 손도 까딱 하지 않은데 임금을 준다면 그것은 일한 대가가 아닌 은혜일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예를 쉽게 들어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임을 받는 일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랑도 행하지 않았다. 그가 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과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일을 하는 것은 행함을 수반합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노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진수는 그냥 받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은 각 사람의 능력의 결과이지만 믿는 것은 근거를 자기에게 두지 않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에게만 참된 믿음과 신뢰를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산 일도 없고 경건하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폭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 지금 이 원리를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에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고개만 끄덕이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의 순종이 적절한지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했는지 등 자기 행위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신지 특별히 자신에 대한 전폭적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이 말씀을 아는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기도를 하면 6일 동안 죄와 먹고 마시고 뒹굴다가 왔습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개 보면 자책감, 정죄감 이것이 많은 그 기도의 정서를 차지하는 경우들 참 많이 봅니다. 그런 의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복음의 원리를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심령 속에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어낸 업적과 의를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수동적, 능동적 순종의 일을 완벽하게 전가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의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여기에 기대고 여기에 내 마음의 무기를 실어서 하나님께 나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했습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찬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6일 동안의 삶을 내가 돌아보니 참 제가 정말 개차원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하나님께 고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이라도 의롭다 인쳐주셨고 그 이외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신자로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고 그 은혜의 의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공급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과 기대를 초월하고 인간의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치 않은 자, 즉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의롭지 못한 자다, 불의한 자라는 뜻인데 어떻게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할 수 있겠는가?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 그런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처럼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면 그 이는 분명히 인간이 행한 선행과 행위와는 무관한 의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제껏 악하게 살아왔던 행위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의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은혜의를 자신이 행한 행위나 경건이나 행위와 관계없이 그저 믿음으로 받아 누린 것입니다. 이것만이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켜 놓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고 사도월 역시도 이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의가 1장부터 3장까지 증가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죄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모범의 예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 분명한 내용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죠. 그 사실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 건너편 우상을 섬기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죠. 이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수천 킬로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오게 된 것,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높이 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순종을 한 첫 번째 시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순종해서 그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왔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해 놓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분명히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창세기 저자는 그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록해 놓지 않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15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어 놓았습니다. 절묘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비록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이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신분을 얻는 방편으로 0.01%도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부터 믿음은 발휘되었어요. 그게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믿음의 선택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을 발휘했고 또 비록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살아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계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고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때 비로소 믿었고 그때 의롭다를 받았다라고 창세 기자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적어도 의롭다함을 받는 일과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을 만한 그 어떤 행위도 한 것이 없다. 아브라함이 행한 그 어떤 행위가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 어떤 기여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창세기를 읽어나가다가 믿음으로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언급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적어놓았다면 읽는 독자는 어떻게 읽었을까요? 아, 칭의는 순종의 결과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에 대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절묘하게 창세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졌을 때 믿음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럴 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행도 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도 배우지만 진정한 율법의 본질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지요? 17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을 할례로 인치지요? 22장으로 가가지고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지요? 그리고 난 다음 창세기 26장 5절에서 이삭의 행적을 설명하면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기자가 아브라함의 행적을 나중에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로마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펼쳐 보입니다. 사실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랬잖아요. 16장에 가서도 믿어 순종케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의 상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참으로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율법이 실제로 계시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계시된 것은 시내산에서 계시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400년 전에 율법과 유사한 어떤 것이 있기도 전에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이 주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에 순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모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어떻게 율법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믿음의 원리는 율법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믿음으로 된 순종은 비상응적 선물, 즉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만들어진 생명의 사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은요, 칭의의 열매죠. 칭의의 근거가 아니에요. 칭의의 뿌리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단지 믿음이지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단지 믿음이라는 말은 전폭적 믿음, 참된 신뢰를 갖고 있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믿음과 순종은 인과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은 그야말로 어떤 소망도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만 전폭적으로 믿는 바로 그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면 순종을 반드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는 것은 단지 믿음이지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뭐 페더럴 비전이니 뭐 언약적 율법주의니 다 이게 여기에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칭의를 설명하면서 이것은 믿음 자체나 칭의를 가리켜요. 칭의는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 또는 어떤 다른 복음적 순종을 이들의 의로 이들에게 전가하심으로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딱 그어놓았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칭의의 근거는 절대로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1%라도 삶에 근거한다면 공로주의가 싹 틀 수밖에 없고, 공로주의가 싹이 트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참으로 소유한 사람은 절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순도 100%의 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 설사 99% 선한 동기를 할지라도 1%는요 선하지 못한 동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죄인이 의롭게 되는 칭의의 근거는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에 내 자신을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또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의가 자신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는다라고 하지만 삶을 살아갈 때는 마치 행위에 근거한 구원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삽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증상이 있는데 첫째는 바리새적 교만입니다. 바리새적 교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뭘 살펴보는가 하면 자신이 의롭게 행동한 그 행동에 집중하고 그 행동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그 근거를 그 행동에 둡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죠. 저 뒤에 있는 저 세리 같은 저런 농과 같지 않음을 인해서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어낸 수준만큼 의롭지 못한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우월감으로 마음이 부풀려져 있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깔보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나보다 경건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래서 자신이 행한 경건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는 저래가지고 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을 알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두신 은혜의 의가 뭔지를 실제로 모르고 자기 영혼 안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죄책감입니다. 우리 중에 경건하게 살고 순종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은 다른 사람들만큼 경건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시리와 좌절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죄를 잘 간파합니다. 정결치 못한 삶, 성급함, 분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성공하지 못해서 깊은 죄책감 가운데 대개 빠져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칭의의 복음을 자기 영혼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신자는 정죄의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 죄의식은 갖고 있어야 되지만 정죄의식에서는 헤어나와야 된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죄책감 가운데 계속해서 헤맨다라고 하면 그래야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다라고 민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칭의의 복음이 뭔지를 사실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만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칭의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빠지는 두 가지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근거는 자신의 행위나 경건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종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의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정죄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죄감을 양심에서 씻어내는 이 길은 자신의 애씀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그 양심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도 정죄의식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은 교만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칭의의 복음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칭의의 복음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마땅히 알아가야 될 칭의의 복음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들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 겉으로 들었던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에 다시 주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실제로 안다라고 그렇게 확신했지만 교만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과연 내가 이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구체적으로 칭의의 복음이 그 영혼 가운데 적용되어서 겸손함으로부터 벗어나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정죄의식으로부터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온유함과 겸손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그분만이 내 모든 것이라고 오직 그분만을 자랑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칭의의 복음, 이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소식을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알아가고 이 내용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복음의 도리를 참으로 알고 믿는 자로서 더 이상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교만하거나 영적 우울감에 빠져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깊은 죄책감 가운데서 헤매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이고 우리 주님께서 거저 받아주신 것처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지체가 지체들을 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참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칭의의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특별히 성도의 교적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250